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보석이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 값비싼 것 좋은 것 많은데 하필이면 소금이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석, 그것도 아주 아주 귀중한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보석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중하고 값이 많이 나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이래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셔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낼 때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바깥에 나가셔서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를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했을 때 기독교는 순위가 아주 낮습니다. 사람들이 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 정부가 종교 편향적이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우습기도 합니다. 정부가 종교 편향적이었다는 것은 이전의 정부들을 살펴보면 이전에가 훨씬 더했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시죠? 10원짜리 동전에요. 오래전부터 탑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국보니까 괜찮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동전에 다보탑을 그렸느냐 이거 종교 편향적이 아니냐고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려고요? 여기도 종교 색채가 있는 거 아니냐? 집회에 왜 소원 그림을 넣었느냐고 들고 일었으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에 예수님 얼굴이 하나 들어갔다든가 누군가가 십자가를 넣어서 지폐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전에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종교 문제를 갖고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잘 사는 동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유명한 선수들, 유명한 가수나 탤런트들 가운데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걸까요? 혹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쓴맛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 가끔 하시는 얘기가, 야, 원래 장맛이 왜 이리 쓰냐. 큰일 났다. 된장, 간장 원래 다 망쳤다고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간혹요, 소금을 잘못 사서 그런 수가 있답니다. 소금이 쓴맛을 내면 된장, 간장 다 버린 겁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소금이 짜긴 짠데 이게 녹지 않고 뭉쳐서 덩어리째 있는 겁니다. 가령 계란 후라이 잘 했는데요, 소금덩이가 와작하고 씹히면 어떻게 됩니까? 뱉어내야죠.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서 골고루 뿌려지고 흩어져야 그게 제맛을 내는 건데, 이게 흩어지지 않고 똘똘똘 뭉쳐가지고 덩어리째 있으면 여전히 소금의 구실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지만, 썩지 않고 그냥 버티면요, 그 한 알 그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서 촥촥 퍼져 가야 하는 건데, 이게 녹지를 않고 저끼리 뭉쳐서 떼글떼글떼글 그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맛이 변해서 쓴맛을 내고 있지나 않는지, 아니면요, 우리가 녹지 않은 채 덩어리째 떼글떼글 구르고 있는 그런 소금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보다는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맛이 변한 겁니다. 교회가 섬기기보다는 강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고요, 종로로 타기보다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가령 시청에 몰려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데모를 해서 가령 뭔가를 얻어냈다고 싶시다. 여러분, 겉으로는 남긴 것 같지만 속으로 그게 미치는 장사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가서 데모를 해서 허가를 하나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합시다. 교회는 남겼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구나, 이래서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영혼은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교회 건물은 근사하게 지어놨지만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거 손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장부에 교회 건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지었다, 미치는 장사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과시하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증거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 아무런 힘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체면 강조하고 자존심 열심히 세우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는지,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해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이유 없이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불신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걸까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에 앞장서는 것은 거의 대부분 교인들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요. 자기들끼리만 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라는 기대치가 높아요. 그런데 막상 접해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실망감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전혀 이유 없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잘 나가는 교회가 정말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오해가 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그런 오해를 덮어갈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혀 이유 없이 불신자들이 혹은 이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아무도 가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는 이 말은 선을 행해도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된 자로 여겨라는 뜻입니다.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참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집에 왜 이런 아픔이 닥칩니까? 이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이 닥쳤다. 아,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오히려 복된 자로 여겨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요. 왜 저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저렇게 헌신적인데 하필이면 저 집에 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이 말씀은 복된 자로 여겨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잘한다, 저 참 예수 믿는다고 저러더니 꼴 좋다 이러고 있을 때 본인이 허허 웃으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 없이 선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이 고난을 가합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도 내가 얼마나 복된 자냐라고 여기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 어떻게 물을까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집에 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길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집에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질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기대해 봅시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행복한 자로 여길 때 사람들이 거꾸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요? 15절 제일 끝에 보시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아주 온유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도록 답을 준비해 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요, 성도들은 꽤 건방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깔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고 생각해서 싫어합니다. 특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하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기분 나쁘게 여겨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별 능력도 없는데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런 것도 싫고요. 함부로 정죄하는 듯한 그런 태도도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져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비난할 뿐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16절 보실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너희의 선행 때문입니다. 힘이 아니에요. 힘으로 억눌러가면서 무리하게 억지로 굴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이기는 겁니다. 선함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를 이겨버린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버린 그 대표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날 양반 상놈 아시죠? 양반이 상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고요? 옛날엔 그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학원 아파트에 올라가면 인도에서 온 분들이 좀 있답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던 왕족과 평민이 여기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웃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참 인도라는 나라 참 어려움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아파트의 옆집에 살아도요. 왕족과 평민이 아는 채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답니다. 왕족은 평민을 보기를 사람처럼 대하지를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그런 왕족이 그 평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과 죄인은 이것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아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선을 행함으로 비난하는 자들을 이기는 방법이란 얘기죠. 이 내용을 한두 가지로 정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질문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질문 좀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이 아니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저런 박해 속에서도 항복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 예수를 굳게 붙들고 배반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했단 얘기입니다. 그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예요. 왜 너희들 왜 그러느냐? 이것이 소망의 이유를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겁을 주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겁을 줘도 겁을 먹지 않으니 겁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놈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한 번은 잡혀 들어갔습니다. 전에 같으면 한 번 겁주고 위협하면요. 그냥 이 굳게 다물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러니까 아니 쟤들이 갑자기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 당시 왕족들 앞에서요.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그 가운데서 여창하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요. 내가 이거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이다. 이러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힐 짓 아닙니까? 쟤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심지어 저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돌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이 했던 질문 중에는 뭐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너 계속 이렇게 고집히면 죽는다.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럴 때에 내가 왜 예수를 버릴 수 없는지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무런 글도 아무런 신앙 고백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글을 남기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일제에 협력했던 분들이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일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은 자기들의 고백을 누가 대신 남겨줬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검사들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취조하면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지를 요목요목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 조목조목 묻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어떤 신앙을 지녔는지를 바로 그 일본 수제들의 손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참 묘하지만 법학을 공부한 일본의 수제들을요 신앙 고백을 위한 조수로 사용한 셈이 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들려가서 왜 예수를 배반하지 못하냐고 말할 때 이런 조목조목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을 일단 갖춰 놓으셔요. 뭐 굳이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옆집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서 질문을 하거든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더 걱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좀 받습니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냥 뭐 월급 몇 푼 안 되는 거 받아가지고 교회 다 갖다 바치고 뭐 먹고 사냐?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직장 일만 해도 피곤해 죽겠는데 뭐 새벽기도 가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 에? 주말에는 여행도 좀 다니고 낚시도 좀 다니고 그래야 사는 맛이 있지. 이게 뭐야? 주말이라 한번 교회만 붙어 사는데 그렇게 해서 야 무슨 낙으로 사니? 이런 질문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보다 좀 더 나을지 모르지만 야 넌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냐? 우리 집안이 날마다 이렇게 말썽인데 너희 집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애도 안 먹이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어째 그렇냐? 그런 질문 받으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너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짱해졌냐? 이런 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질문 받을 때에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어쩌다 보면 그래 됐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실력을 모두가 다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쭉 늘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설명을 못하면 야 공부하는 데 한번 가보자. 이것도 괜찮고요. 앞으로 새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씩 붙들고 차근차근 설명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화요일에 우리가 강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에게 뭘 가르치며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를 일단 우리끼리 연습이라도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준비를 갖추어 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이런 소망을 물어야 하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런 거 묻진 안 하고 오히려 야 교회가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흉만 보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녹아서 흩어져서 맛을 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네 느낌만 똘똘 뭉쳐서 짠맛을 한꺼번에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늘 그렇게 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지 말고요. 밖에 나가서 녹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내가 정말 소금 맞느냐를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맛을 제대로 갖춘 소금이 돼서 나가가지고요. 녹아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 노릇하지 말고요. 밖에 나가서 녹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는 사람요. 좋은 질문 말입니다. 야 요새 뭐 어느 교회가 이따 있다던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 말고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교회 섬길 수 있냐? 직장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교회도 충성하려면 녹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 내 건데 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 녹을 겨를이 없습니다. 내 자존심 다 세우면 녹을 수 없습니다. 질문 받는 성도가 되라는 것은 표현을 조금 바꾸면 불신자들과는 좀 다르게 살자는 뜻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다는 것이 그래야 질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단, 바보짓은 빼고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느라고 불신자들이 보고서는 질문을 해오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바보짓에서 욕을 먹거나 질문 받는 거나 이건 절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고 자랑을 일삼아서는 절대로 질문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녹아서 맛을 낼 수도 없는 것이 되죠. 그렇게 녹기 전에 두 번째요. 그런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두자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야, 내가 좀 뭐 물어보자. 그러고 물어 나오면요. 야, 막 그래 어렵게 말하지만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조금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와봐. 맞습니까?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이게 말은 맞는데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그런 것 같다 싶어서 교회 나와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설득력이 없는 말이란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듣고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것들 무식하고 말 안 되는 소리만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체험이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이런 것들을 내 체험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것이 좋은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온유와 두려움으로요.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을 가르치려 들면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식한 것들 내가 좀 가르쳐가지고 인간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는 잘 안 됩니다.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설명해 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요 양육이 되는 거죠. 몇 해 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도 미션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려는 데 대해서 반발하고 힘으로 버텨보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교 편향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돼서 제일 시끌벅적한 것 중에 하나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데서 나온 반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교회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발언을 해서 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끌고 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쓸데없는 자만감에서 교회가 그렇게 권력을 누리게 된 탓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누려가고요. 말씀에 대한 실력을 쌓아놓지 아니하고 엉뚱한 힘만 잔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힘이란 게 뭡니까? 적어도 내 밑에 교인들이 얼마며 내가 한마디 한면 표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교회가 지니고 있는 힘이 아니어야 합니다. 설령 그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일체 티를 안 내야 하는 건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과시하느라고 그것이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반발감을 사게 되는 주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은 그걸 자꾸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속이 충실한 사람은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뭐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이래가 허풍 떨지 않아도 속에 실력이 차 있는 사람은 그렇게 허풍 떨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를 품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이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떠들고 다닌다고 자랑한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뭐 성장했고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적자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향해서 진정한 우월감을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저 짓나간 자식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싸울 수 없잖아요. 최근에 좀 피곤하고 또 여유도 조금 있을성 싶을 때 재미삼아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두 권으로 된 책이었었는데 좀 읽어봤습니다. 재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줄리아스 시저입니다. 뭐 로마의 위대한 왕이었다 정도로는 알고 있는 바이고 대충 내용은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재미삼아서 쭉 보면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자기와 대항해서 싸우던 사람들을 동족이라고요. 포로로 잡은 후에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내 편에 남든지 뭐 상대방 편으로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다 놓아줘버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해가지고 살아나간 이 포로들이 말이죠. 자기 부하들이요. 다시 상대방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또 싸우는 겁니다. 옛날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절에 아무에게도 칼을 대지 아니하고요.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살려줍니다. 살려줬던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암살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아무에게도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해설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이 위대한 죽어서 신으로 모셔진 사람이라면 이 위대한 장군이기도 하고 참 직책이 좀 이상해요. 나중에 황제라고 불려지지만 살아있을 때는 황제는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장군 이 자기에게 포로로 잡히고 자기에게 칼을 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는 함께 견줄 수 있는 동급으로 놓지를 않습니다. 내가 저 인간들한테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저 인간들하고 같다는 뜻이지 않느냐. 아니 나는 저 인간들하고 전혀 달라.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너희들은 죽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난 우월한 존재야라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놓아줬는데도 배신하고 돌아가서 다시 칼을 들고 자기에게 뛰어오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화를 품거나 노를 전혀 품지 않고요. 그들을 다시 사로잡았을 때 또 살려줍니다. 예전의 직책, 예전의 재산 그거 다 돌려주라. 다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너무 먼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길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내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그래 경고망동해서 아무 일에 화를 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겠습니까? 어른이 조그마한 아이하고 맞붙어 싸워서 화를 내면요? 누가 욕먹습니까? 당연히 어른이 욕먹죠. 조그만 아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 보고 성질내고 뭐 이러면 이 어른이 이상한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우월감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집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화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 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철딱선이 없이 돌아다니는 거 그거 불쌍하게 여겨서 좀 말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속에서 에이 이놈의 세상 이런 말 나오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한 여러분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딱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당당한 아들이 되나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당한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주인이시여 우리는 종 아닙니까? 그런 자세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고 종에게 무슨 배알이 있겠습니까? 종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종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 공은 전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종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디 밖에 나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상대로요, 화내고 그냥 비난하고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요, 불신자들에게 존경받는 시대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요, 나도 기회가 되면 그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도 재산도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만큼 어려운 형편에 살았습니다만, 그런 형편에 살면서도 그렇게 박해가 가해지는데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기 쉽고요, 평안하고요, 마음대로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소금의 구실을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녹아서 보이지 않지만 맛을 잘 유지하고 있는 소금 말입니다. 그런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저희 3장 15절을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어야 할 터인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유 없이 비난하고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맛을 유지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마땅히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오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자녀들, 그러면서도 자기들 잘난 맛으로 저렇게 뻐기고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온유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를 묻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고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